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주께서 어둠을 거두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존재이듯이 주께서 성령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야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매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지만 각 사람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들은 천차만별인 것을 봅니다.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깨어 경성하고 그 말씀에 분명함에 은혜에 우리 모두를 불러오셔서 혼돈됨이 없이 주의 말씀에 분명한 이해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인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을 주는 유혹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혹이 되었는데 하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겨 있었던 그들이 섬겼던 공식적인 신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 가운데 현실로 드러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북이스라엘 아합왕 때 공식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유혹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 땅이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부유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가난과 궁핍도 우리에게 때로 시험거리가 되지만 안락함과 부유함도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유다 왕들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과 같은 이방 왕들까지 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그들이 큰 유혹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도 이런 유혹 안에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미한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던 신명기 8장 19절 이하에서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킨 것과 똑같이 너희도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은혜로우신 것이라면 어떤 잘못을 범해도 선물을 빼앗지 않아야 되고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은혜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놓고 그 선물을 빼앗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멸망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은혜인가?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은 은혜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언약 백성이 되어지면 언약의 혜택도 받지만 언약적 진노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신명기 21장, 28장에서 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은혜 언약 안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과연 언약적 진노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 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약적 진노는 있습니다. 물론 그 양상은 무슨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라는 이런 외부적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천 정지를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출교를 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무슨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질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 중에 잠자는 자들도 있고 병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가 신약 백성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선 안 돼요. 내가 지금 내가 된 것, 내가 지금과 같은 나의 모습이 되게 된 것은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나를 불러오신 그런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사용했습니까? 좌우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미간에다가 붙이도록 말하기도 하고 손목에 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에서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다가 보관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조처를 취했던 것이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들으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6장 4절에서 한번 나타났던 명령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더 들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가? 그 이유는 38년 전에 실패했던 과업을 수행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를 살펴봐서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크게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벽은 얼마나 높은지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고 특별히 그들은 아낙 자손이어서 우리는 도무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38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또 구원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거쳐가야 될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시지 그 과정을 뛰어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상속하였지만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방식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민들이 몰아내는 방식으로 가나안 땅은 주어져야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이 없이 가나안 땅이 그냥 갑자기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보와 성숙은 한번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금방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공간의 땅이 아니라 이미 터를 잡고 살아가는 가나안 원주민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바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기만 하면 힘써 싸우겠다라는 결사항쟁의 의지를 가다듬고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때로 불법 건축물을 건축해서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나 혹은 그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일들을 정부에서 행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야말로 결사항쟁의 의지를 가지고 때로 막 분신자살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하신다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은 이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소문나 있을 정도로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란 사람들의 평균 키가 180cm 된다 그러죠. 그런 정도의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요. 오늘날 말하면 탱크와 같은 최첨단 무기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성벽 또한 아주 높아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쓰러뜨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마음으로는 도무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의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38년 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을 염려했던 모세는 우리가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 하나님은 맹렬한 불과 같아서 우리 앞에 나아가셔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라고 용기를 지금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확보된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구원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구원의 성취 여부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구원이 정말 완성될지 완성되지 않을지 어떻게 압니까?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처럼 불안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 손에 달려있지 않고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확보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승리가 확보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신자의 현재적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승리의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식이라 해야 되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죄와 싸워 이기라고 하실 때 이 말씀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아낙 자손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처럼 죄의 세력과의 싸움을 싸우는 일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이 일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싸우라, 지키라,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싸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세상의 죄악과 벌이는 영적 전쟁의 성격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신자는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고 또한 사단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죄악과 싸우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너희는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속수무책인 그런 존재요. 너희는 항상 죄에 사로잡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과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기에 우리는 실력 미달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또 곳곳에 신자의 승리에 대해서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나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나 그리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라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등등 성경 곳곳에는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치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결과가 승리라는 사실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단언하시는가? 왜 미래의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3절에도 그 내용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신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시고 난 다음에 싸우라 그랬죠. 결국은 미래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현재 싸움을 성실하게 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래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방만하게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승리를 보장해 놓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미래에 대한 승리,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적 삶에 더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지 그 사실을 따놓은 당상으로 이기면서 방만한 삶을 살게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한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함에 늘 의지하여 그분을 의뢰함으로 현재적 삶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단언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행했다가 그 일에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흔히 트라우마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수습되고 다시 한 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어떤 승리의 보증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서 나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되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가서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시편 97편에 보니까 주의 보좌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진노하는 불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될까요? 너희가 과거에 겪었던 그 과거에 대한 실패와 아픔을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증으로 삼아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온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힘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께서 저희 형하고 때로 이제 장난으로 씨름을 시켰습니다. 인디안 씨름이라는 자리에 붙잡고 싸우는 씨름을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씨름을 하면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두 살 미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약하죠. 집니다. 그런데 때로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겼을까요? 형이 보지 않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저의 손이나 저의 다리를 붙들고 형의 손이나 형의 다리를 걸고 이렇게 넘어뜨릴 때죠. 그때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처럼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용기 백배 하고 해서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만 승리를 누리는데 그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시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되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내주하시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싸우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신자가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과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는 신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이어야 되죠. 이런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일깨우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 대한 믿음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마음의 생각과 이런 외부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면 한다.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에 대한 신뢰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해본 적이 없어.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상당히 용감한 분들이죠. 그런 식의 생각으로는 자기 안에는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게 하시면 하리라. 주께서 이루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신뢰를 버리고 전폭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 그 말씀 많이 암송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그 말씀은 잘 몰라요. 그러면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데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산다는 삶의 내용들을 한번 말해보라 그럴 때 별 할 말이 없으면 저는 다른건데 그는 신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을 따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영을 따르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합니다. 왜 승리하지요? 성경 읽어보세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취한 믿음이죠. 주여 믿습니다. 많은 어떤 교회에서 또 교육자가 뭐 항상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놔서 주여 믿사오니 믿습니다 이러면 그냥 다 되는 걸로 그냥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오래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보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보존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계육주의자고 그 믿음의 보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보존시키심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인내로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보존을 가리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는 영원한 안전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전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런 사실을 전제로 이스라엘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교만의 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불과 구름 기둥을 옮겨가버리시면 그 즉시 더워서 죽거나 추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끊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결단을 사용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해야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기가 쉽습니까? 은혜의 소산물로 보기보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싸운 전쟁의 부산물이요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한 노동의 결과물로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이 교만한 생활을 가질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한테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아주 주의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인간의 교만한 성격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3절의 그 내용이 잘 나타나지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고 말씀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의 악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씨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장 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아무리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억울하게 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씨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땅이죠. 그런데 때가 차서 이제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한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바로 그때가 결국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찼을 때 바로 그때죠. 이런 차원에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전쟁을 잘 수행해서 얻어지는 땅이라기보다 물론 그런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차원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여서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는 차원에서 주어진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약이 깨어진 이런 시대, 깨어진 공약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항상 선거철이 되면 많은 공약들이 난무하지요.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시장이 되면, 구청장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공약들 지켜보였습니까? 그 공약을 보고 찍는 사람은 어리석은 분이죠. 사실은 그분의 인격을 보고 찍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사 가운데 무수히 반복해서 드러내실 때 그분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이적이기도 하겠지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죠. 4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결국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므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인물이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어떻게 주어지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땅이죠. 그들은 출애굽기 16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고 뭐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런 삶의 내용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우리를 인도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스트라이크까지 일으키려고 했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 6절에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로 따지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가나안의 축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그런 자들이요.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 이스라엘의 존립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고라산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다 멸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모압 지경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해하신 진노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내 능력 때문이다, 내 의로움 때문이다,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심지어 말해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 성부하면서 왜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왜 입술로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죠? 우리는 날 때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서 용서받을 만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죄사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 악습을 갖고 있거든요. 이는 율법주의의 성향을 고쳐놓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됨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조건적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표상입니다. 그들이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8절 8장 지난주에 살펴던 8장 17절 18절에도 재물을 얻을 힘까지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뭐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성취되는 근본 원인은 소위 영원한 과거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인데 어떤 과거라고요? 영원한 과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영원한 과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고 말씀했던 것이고, 사도는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가 중생이 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중생이 있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왜 그러면 성경은 이처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왜 자라는 것을 극히 꺼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중요하죠. 단순히 자라는 게 볼성사나워서가 아닙니다. 왜 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이 로마서에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자신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시금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자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가졌던 차별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따로 구별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랑을 할 수 있죠. 이런 차별의식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죠. 아니면 내가 뭘 하면 뭐 너보다 못하겠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뭐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내도 편한 자석에서는 드러낸다고요. 내가 뭘 하면 내가 당신보다 못하겠냐. 너보다 낫다는 이 차별의식. 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 폐기론주의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의 지장이 없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남이 모르는 은밀한 자랑과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의식과 그리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되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이 왜 이것은 내 힘과 내 의로움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느냐, 왜 그런 믿음, 그런 잘못된 오해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졌지만 약속을 누리는 일은 우리 편에서의 믿음을 발휘함으로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볼 때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누리는 일은 이런 면에서 믿고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이 우리 편에서는 믿고 회개하는 조건이 완성되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약속을 누리는 일이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무조건적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뭐 거기다가 뭐 기근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불과 뭐 우박을 내리신지 해가지고 도무지 이 땅은 내가 우리 도무지 여기서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그냥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냥 무혈 입성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봐라, 집을 지을 필요도 없네. 집 다 지어놨고 포도원 다 지어놨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무조건적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너희가 가서 그와 싸워야 된다고 왜 말씀하실까요? 약속은 무조건적 은혜지만 우리 편에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잘 드러나는 이 내용을 보여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가 있죠. 명하는 바를 주옵시고 원하는 바를 명하소서 하는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명하는 바를 주옵시고 원하는 바를 명하소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바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가는 걸 가리켜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걸 가리켜 동주론이라 그래요. 동,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주, 달린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컨쿠런스인데 컨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쿠렌스는 달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막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관하여라는 이 부분의 이항에서 그 내용을 잘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계하여 만물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발생한다. 하나님이 모든 사물과 모든 일의 제1원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것과 관계해서 만물은 틀림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동일한 섭리에 의하여 제2원인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때로는 우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1원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는 때로는 필연적으로 또 우리는 하고 싶었던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우연적으로 보이는 어떤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그 말이죠.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주권을 헤르만 바빙크가 잘 설명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긴 하지만 귀를 종곳 세우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약 가운데 매우 선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나 은혜의 사역이 인간의 의식 가운데 선명하게 반사되고 인간의 의지가 힘있게 활동하도록 일깨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것이 밝히 드러나서 인간의 의식에 반사되고 의지가 힘있게 활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깨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인간을 죽이지 않고 목속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이 언약은 인간 전체, 인간의 모든 능력과 힘, 영혼과 육체, 시간과 영혼을 포함하여 인간 전체를 품고 인간의 능력을 파괴하지 않되 인간의 무능을 제거하며 인간의 의지를 죽이지 않고 죄로 해방시키고 인간의 의식을 마비시키지 않고 흑암으로도 구원하며 전인을 재창조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기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로봇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죽어 있었던 우리의 자아를 살리시고 의식을 활발하게 만드시고 의지의 힘을 북돋아 주셔서 사람으로서 마치 그 일이 우리의 전적 일처럼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성의 말살이나 희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밝아진 의식과 회복된 자유 가운데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모르고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일은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자랑을 하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당 제가 돈 주고 다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웃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전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랑이 나오잖아요. 은간한 자랑.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이 경건한지 한중에 자꾸 드러내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랑하는 자는 항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성품이나 재능이나 여러분의 열심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그래서 주님만 영광받으신 일들이 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 현성교회 앞날에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고 너무나도 풍성해서 인간의 지성과 의식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오묘한 비밀을 오늘도 저희로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무조건적 은혜 언약이 인간의 믿음과 회개라는 조건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일처럼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오직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외치며 찬송했던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인생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충분히 사용하시되 인간의 자유지를 얼마나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인격적 방식으로 설득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행하시는 참으로 신사이신 참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배려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충분히 풍성히 경험하여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